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위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아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건관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아홉 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의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살고 있는 저희 교회 주변에는 그 식당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일산에 그 이제 애니골이라는 곳인데 풍동 애니골이라는 곳인데 그 유명한 맛집이 저희 교회 근처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행사가 있다든지 또 집회를 하게 되면 이제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형제자매님들하고 가끔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는데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좀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마시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지켜보면은 식당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지만 그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망하는 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되지만 대부분 이제 식당 영업이 안 돼 갖고 이제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이 이제 문을 닫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또 불친절하다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든지 아니면은 지저분 하다든지 손님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이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식당들을 지켜보면은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나온 식당은 계속 손님이 많이 늘게 돼 있고 또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마시고 나오게 되면 결국 그 집이 문을 닫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경남 고성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마산교회 집회가 있어갖고 집회를 마친 이후에 사장님들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산에 뭐 좀 맛있게 하는 집, 유명한 집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장로님 식사를 대접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이제 그 주인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데. 사실 이제 식당에 남자들이 설치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제 목소리가 졸려갖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잠에서 좀 깨시라고 제가 그 말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좀 한 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청년하고 서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칼국수를 맛있게 해먹고 나서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부부싸움을 하게 됐냐면은 여러분 칼국수는 뭘로 만듭니까? 이제 국수로 만들죠. 쉽게 얘기해서 국수 칼국수. 하여튼 이제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은 경상도 청년하고 서울 아가씨하고 이제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 논쟁이 이제 벌어져서 부부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내가 잘 아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국수하고 국시의 차이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께서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이제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밀가루하고 밀가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가라사대 밀가루는 가게에서 파는 것이고 밀가리는 전방에서 파는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가게하고 전방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가라사대 가게에 가면 아줌마가 있고 전방에 가면 아지매가 있다. 그러면 아줌마하고 아지매 차이는 무엇입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아줌마는 아이를 얻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얻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주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수양이 마치고 나면 또 이 말씀, 이 이야기만 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부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이하고 얼라하고 차이가 뭡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가라사대, 아이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딥이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좀 잠이 달아나셨습니까? 그때 이제 그 마산에 이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식당도 뭐 지저분하고요. 낡았고. 별로 음식이 맛이 없어 보여. 음식이 맛있겠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식당 아저씨가 계시는데,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막 식당 안에 설치는 겁니다. 종업원도 없어요. 아줌마하고 아저씨 딱 두 분이서 식당 운영하시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너무 설치는 겁니다. 음식이 나올 때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손님들한테 식사를 하다가 이제 김치가 떨어져갖고 김치를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아저씨가 인상을 팍 쓰면서 요즘 김치, 배춧값 올라갖고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하고 너무 불쾌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날 식사하러 가신 분들이 나와서 야, 저 할배 저거 막 저 할아버지 너무 사람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드는구나. 저 식당은 저 할아버지 때문에 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당 아저씨는 잘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배추값이 많이 올랐는데 김치를 자꾸 주면은 적장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손님들은 너무 불쾌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식당은 나중에 문 닫겠습니까? 안 닫겠습니까? 닫죠. 지방이니까 그런 게 통하죠. 서울에서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본인 때문에 손님들이 기분이 상하고 또 불쾌한 마음을 갖는 거.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실황을 하면서요. 제 마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또 제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신앙의 삶이 행복했었고 또 제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신앙의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다. 그런 부분들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 행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렇죠. 제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이 죄인된 마음의 위치에서 떠나서 일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은혜를 입는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요. 제가 나름대로 신앙을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되고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이렇게 제 원한과 상관없이 어떤 억울한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내가 특별히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책망을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보면은 제 마음의 위치가 나는 실황을 하면서 피해를 당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저에게 많은 은혜를 펴주시고 또 복을 허락해 주시고 제 삶을 참 복되게 바꿔주셨는데 제가 이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 신앙의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게 됐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신앙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기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울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면 좀 쓸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쓸만해 보이죠? 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자기의 눈으로 자기 얼굴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 괜찮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아, 내가 얼굴이 이쁜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특히 이제 신앙을 하는 저희들은 자주자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였었냐면은 나는 신앙의 피해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잘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대로 제 신앙의 삶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었냐 돌아보면은 나란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주변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다. 내 자신이 신앙의 가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신앙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평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 형편을 문제 삼고 주변 사람들을 문제 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 이렇게 문 닫는 모습을 보면은 그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식당을 잘 운영했는데 직원들이 잘못해서 우리 가게가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나는 잘했는데 그 이 동네 사람들이 입이 까다로워서 식당이 문을 닫았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식당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갖고 문을 닫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잘했는데 주변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합창단 있죠? 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요즘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제 음악을 듣다 보니까 본인은 노래를 잘 못해도 귀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특성을 하는데, 합창을 하는데, 앉아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아, 저 교회는 의상이 너무 촌스러워. 이제 그런 것도 보이고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그리고 저 자매님은 좀 무슨 문제 못해 저렇게 인상을 쓰고 노래를 하지. 그런 것도 보이고요. 야, 저 교회는 오늘 합창을 참 잘했다. 또 저 교회는 사람은 많이 모아놨는데 영 시원찮다. 저 교회는 막 군대식으로 부르네. 저 교회는 목소리가 전혀 모아지지 않는다. 그런 거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같이 합창을 하다 보면요. 이제 합창은 이제 사람이 많아도 같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 같은 음을 내야 되고, 그렇죠? 같은 박자 안에. 그래서 이제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합창 연습하다 보면 목소리 튀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 잘 모르십니까? 성경 외에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죠. 합창 연습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변에서 이야기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근데 그 얘기를 달게 봤습니까? 기분 나빠합니까? 대부분. 어떻게 봤습니까? 달게 안 봤죠.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하냐. 이 교회는 이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자기가 섞이지 않는 소리를 낼 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전혀 못 느끼고 이해되십니까? 옆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는 거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대중가요에 보면 한오백년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한오백년 들어보셨어요? 한 맺힌 500년을 살은 겁니다. 한 맺힌 500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믿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마음이 한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단어를 너무 몰라갖고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삶 속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나게 되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막 뭐가 맺히죠. 그걸 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믿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한이 계속 맺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은 나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가해자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또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내가 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내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내 앞에 좋은 남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또 아이들 앞에서도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굉장히 삶을 바쁘게 살았습니다. 바쁘게 살고 또 나름대로 가족들을 살펴주고 또 뭡니까? 그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아빠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오사카에 선교를 나갔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너는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다. 너는 지금까지 잘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 편에서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여 또 형제자매님들을 섬긴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잘한다고 했지만 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형제자매님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알기 전에는 제가 나는 신앙의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동안 너무 신앙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웠고 교회를 향해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신된 마음을 많이 갖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라는 나라의 인생이 근본 어떤 자인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외형적으로는 뭐 사역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은 여전히 대적하는 자, 거슬리는 자, 주변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 여전히 그런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면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 알았었는데 정반대로 제가 이제 가해자 위치에서 제 자신을 보니까 신앙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제 사무엘하 24장으로 이제 다윗의 생이 마치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청하에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자랑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칭찬을 받는다든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칭찬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씩. 자,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칭찬을 받아서는 안 될 자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흐뭇해집니까? 흐뭇해지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축구를 하다가요. 멀리서 공을 뻥 찼는데 그게 얼떡결에 날아가서 골대 안으로 쏙 들어갔대요. 근데 그 자기가 찬 공이 멀리서 찼는데 골대 안으로 싹 들어간 그 이제 그 모습. 그게 몇 년 가다, 몇 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진대요. 골 하나 넣어도 몇 년 가는데.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연약합니다. 그렇죠? 여기 자매님들 눈 감고 앉아 계신데. 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스스로 또 마음을 낮출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다윗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많은 사람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높여주고.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겠습니까? 아, 나는 저런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될 자야. 나는 비천하고 못난 자고 늘 대적하는 자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다윗도 인간인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이런 이야기 듣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 말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윗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내려오게 하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게 하고 다윗이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또 잘했죠, 정치를.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고 자 다윗이 정치를 잘하게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면 또 사람들이 다윗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에 사울 왕이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힘들었는데 다윗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니까 너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졌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럼 또 다윗의 마음이 또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또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삶 속에 또 어떤 일을 허락합니까? 어떤 일을 허락하죠?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을 또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딱 놓아버리니까, 그쵸? 다윗의 마음이 바로 사단에게 잡혀갔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빌 수 있는 마음의 세계를 또 갖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연분연 시대의 기근 기근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어려운 형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간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너희들에게 기근을 허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울이 예전에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 때문에 내가 기근을 허락했다.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브온 사람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울에게 속한 자손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목을 매 달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울에게 속한 일곱 자손 후손이 이제 목에 달려갔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기도 들으시고 기근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 어려웠던 일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처리했습니다. 자 그때 또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역시 다윗 왕은 신령한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윗을 또 칭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칭찬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이제 24장이 됐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인데 자 여기 이제 24장 1절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 누구를 쓰셨습니까? 다윗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4장 1절 중간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사? 감동시키사. 이제 역대상 2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사단이 그 이제 죄송합니다. 역대상 2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거기 보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그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의지와 뜻과 전혀 상관없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에 뭘 내라 그랬죠? 눈만 껌뻑껌뻑 하고 계시 생명에 석전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반세계를 내라고 말씀했습니다. 20세 이상을 계수할 때. 자,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법궤를 옮길 때 이제 누가 죽게 됐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들 때 누가 죽게 됐죠? 웃사가 죽게 됐습니다. 자, 웃사가 죽고 나서 다윗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름대로 온 마음을 써서 준비를 하고 벗겨를 옮기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 자, 다윗은 그때 이제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됐을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법궤는 술에 실어야 됩니까? 매야 됩니까? 매야 되죠. 뭐 그런 걸 이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서갔구나.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그런 사실도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잘하려고 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졌구나.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죠. 다윗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생명의 속전을 냈다는 말씀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급하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압한테 신하들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인구조사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제 사무엘하 2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음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할 때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않으면 온역을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온역을 내려갔고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자, 이 일에 누가 쓰임을 받은 겁니까? 쓰임을 받았다는 표현이 약간 안 맞을 수 있는데 다윗이 이 일에 쓰임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잘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없는 가운데 두시면은 우리는 형편없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대적하는 이치에 우리를 쓰게 하면 우리는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죠? 자, 죄를 지어서 들어갔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갔습니까? 그쵸? 그러면 요셉이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는 의로운 자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요셉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쵸? 이제 강간 미수범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자기 눈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은 의로운 모습이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흉악한 놈으로 보겠죠. 상간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까? 흉악한 놈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 내 눈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면 늦은 시간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서울역 대합실에 가면 노숙자들 많이 모여 있죠. 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노숙자입니다. 그렇죠? 실패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고 망한 사람들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원래 이런 팔자가 아닌데 인생이 하도 꼬여가고 이렇게 됐다. 내일이라도 자기는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면 쓸만하지만 주변에서 어떻게 봅니까? 노숙자입니다. 자, 요셉이 자기 자신을 보면 의로운 자지만 주변 사람들 요셉을 다 어떻게 봅니까? 강간하다 잡힌 아주 흉악한 사람으로 보죠. 그럼 흉악한 사람이 맞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까? 흉악한 사람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원치 않는 형편 속을 가두시면은 우리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 다윗의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어떤 자로 세우세요? 자, 2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히 어떻게 행했습니까?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 신앙의 삶 속에 항상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자주 잊어버려요.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되고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쓸만한 자, 은혜 입은 자, 괜찮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신앙을 하면 피해자가 됩니다. 자, 여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자의 이치에 세웠습니까? 가해자. 사무엘하 21장에 기근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근의 문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높여줄 때 다윗이 생각을 했겠죠. 야, 내가 일을 참 잘하는구나. 그 사울왕 예전에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삶을 살았지? 내가 그때 사울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당했어. 나는 피해자야.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내가 신앙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면 그걸 너무 불편하게 보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형편들을 만나게 해서 우리 가해자의 위치로 딱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해자의 위치에 신앙을 해보십시오. 너무 교회가 감사하고 신앙의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제 마음에 뭐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죄가 맺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이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면 그 마음에 한이 맺히게 돼 있습니다. 한이. 자,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마음의 죄는 처리됐는데 잘못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한이 많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든 사람 또 교회를 떠난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몇 년 전에 어떤 사건, 몇 년 전에 어떤 사건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간다.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분들 또 시험이 들어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교회가 잘못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신앙의 뭡니까? 피해자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자, 한나는 부인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는 피해자고 부인나는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죠. 가해자. 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안 느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누구의 마음만 크게 느껴집니까?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좋고 자기가 싫으면 싫고. 근데 자기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의 마음이 작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났을 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고 굉장히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성경을 생각하다 보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압살롬이 왜 죽게 됐나? 자, 이제 압살롬이 누이가 있었죠? 이름이 뭡니까? 다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말이 암논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여튼 욕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됐습니다. 고통. 그렇죠? 고통이 됐는데 다윗이 고통스러운 압살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압논은 어떻게 됐어요?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쳤죠. 구슬왕 달메 맞습니까? 그 압살롬의 이제 외할아버지거든요. 도망을 치고 도망가 살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지내다가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그때 우리 아들 압살롬이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그 압살롬의 마음을 풀어줬다면,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그 마음을 위로해줬다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했던 이유가 그 압살롬의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떤 지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알고, 야, 내가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구나. 그런 사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한나는 본인 나를 향하여 항상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반대죠.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 끊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분인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한나 때문에 분인나가 고통당하고 또 누가 고통당했습니까? 그 남편, 이름이 뭡니까? 엘가나도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누가 피해자입니까? 분인나가 피해자죠. 엘가나도 피해자입니다. 그 두 여자가 싸울 때 엘가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겠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린 다 가해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눈으로 의지하시는 건 우린 피해자고. 어떤 게 맞습니까? 자기 자신이 늘 아닌 자고 대적하고 거슬리는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절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의 마음만 크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신앙의 피해자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요. 여러분, 한 사람 교회를 떠나면 교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다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또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이 수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10명 정도 구원을 받고 10명 정도 구원을 받으면 교회 몇 명 정도 연결될 것 같습니까? 한 명.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거 아니고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고 있어요. 사랑스럽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떠남으로 주변 사람들이 슬픔에 잠기겠구나. 고통에 잠기겠구나. 자기 마음이 크니까 큰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시험이 돼서 교회를 떠날 때 주변 동역자들 특히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퍼하시고 저 그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눈물 흘리시고. 근데 본인은 자기 마음이 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어떻게 신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 자기 마음, 근데 어떻게 부인이 됩니까? 못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의 세계를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오늘 읽었던 그 24장 10절의 마음.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하면서 절대 이 마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우린 신앙을 하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고 주변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다. 이 사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수만 가지 은혜를 입어도 나는 여전히 거스르는 자다. 여전히 대적하는 자다. 자기 자신을 좋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앙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 자 아닙니까? 교회에 피해를 주는 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크게 좀 대답을 해보십시오. 피해를 주는 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뭐 복음전에서 몇 사람 구원 받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보기에 이렇게 좀 은혜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보는 시각이죠.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명으로 시작했다가 1년 지나니까 20명이 됐고 또 2년 지나니까 뭐 30명이 되고 5년 만에 100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 형편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닙니다. 1,000명이 구원을 받아도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뭐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 자신의 눈으로 제가 좋게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건 제 자신이 비춰진 제 자신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차전이 아닌 자고 제 마음에 정상적인 주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주님이 제 삶 속에 힘있게 일을 하시면 제 신앙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교회 보면은 어떤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이제 감각이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면은 아무 할 말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고 감각이 없는 자고 여전히 교회를 허무는 자고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아닌 자, 대적하는 자, 거스르는 자로 세우시고 나서 다윗의 인생을 딱 마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세우시면 우린 대적하는 자가 되고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감옥에 들어가니까 요셉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강간하다 잡힌 자.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맞습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형제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신앙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양을 오셨지만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나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구나 이제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면은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그 마음에 맺혀 있는 한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말씀 안 듣는 겁니다. 그렇죠? 수양에 참석하기 전에 수양이 오실 때 나는 교회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나는 신앙의 피해자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아무도 없으시네. 전부 다 은금하셔가지고. 예. 자, 나는 신앙의 가해자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가해자의 위치가 되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자격 없는 자,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자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구나. 삶 속에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 연설할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린 죽을 때까지 아닌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대적하는데 죽을 때까지 거스르는 자입니다. 이 마음 잊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복된 신앙의 삶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말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또 말씀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서 신앙의 삶 속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영원한 가해자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영원한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입었고 많은 것을 보고 깨닫고 또 마음도 바꾸고 했지만 우린 여전히 아닌 자고 여전히 거스린 자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삶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나름대로 영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아닌 자로 세우시고 다윗의 생애를 마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 다윗이 마지막에 가졌던 그 마음을 항상 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